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오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원죄할 것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또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을 하네.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아멘을 하네. 큰일 났네요. 오늘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 역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섬김과 구제와 드러나는 사랑에도 있지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전부가 예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일하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강국인 미국, 또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소수민족이 있다면 유대민족이죠. 그래서 유대민족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민족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안식일이 꼭 유대민족을 지키고 보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 민족, 그 개인, 누구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얘기를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과 국가는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개인도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일함과 역사하심 통해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으로 무슨 신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게 될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규례를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구약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신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의미를 두고 올 때는 구약이라고 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배제의 정신과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붙들고 매 예배 나오는 우리 삶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의를 가지고 또 예배자로 서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어떤 자세로서 예배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복의 주인공으로서 예배자로 서려면은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보았다. 단순히 눈에 비춰진 것만 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상을 너희가 보고 머리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은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았다는 것을 청각적 의미로 시각적 이미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친히 어떠한 형상이 아닌 뭐요? 말씀이란 사실들을 너희가 보고 깨달았지 않았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연결되어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예배는 오직 누구한테만 드려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를 비겨서 그 얘기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이거 하나님이야.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동등대로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물질 세계에 한정된 그 무엇과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흡사한 것이라 해서 그분을 형상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보고 있는데 거기 위에 3절에서 6절을 보면 10계명이 기록되면서 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라.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5절 6절에 또 말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죄를 갚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의 사랑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그 형상 앞에 빌고 그러느냐? 간단해요. 사람의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만든 우상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상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실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온 우주 어딘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형상화 같은 것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우상 같은 모습으로 제한시키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지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헛된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제도 이미 읽은 것처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국은 뭐냐? 멸망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번성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와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게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신적 속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의 좁은 상상력 안에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보여야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려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복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신앙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대로 움직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복뿐 아니라 때로는 뭐가 도와요? 연단도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우리를 또한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복을 주시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신 일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딴 위기나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평안과 고난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하나님을 제니, 마술램프 비벼서 봉 나타나는 제니처럼 종부리듯 부리려는 그런 심각한 죄악을 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역경이 왔을 때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들 단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든 토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돌을 쌓는다면은 정으로 쪼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부정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역시도 그 단은 자연 그대로 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잘 다듬어 사용하면은 흙이나 자연석보다 더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흙이나 아기가 잘 맞지 않는 외관상 아름답지 않은 그냥 자연석 그대로 사용해서 단을 쌓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길 원하는 제사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꾸미고 가공하고 또 갖다 붙이고 아름답게 막 뭘 조화롭게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걸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듬은 돌로 멋있는 제단을 쌓는데 관심을 기울이다가 진짜 중요한 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을 소홀히 할까 염려하면서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멋있는지 잘 꾸몄는지 그거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경배가 있는가. 심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해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서 받으려는 자세와 중심이 있는가.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음식이 아름다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신령과 진리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많은 것 프로그램과 가꾸고 꾸미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자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에 정말 열심과 성실과 열정 갖고서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 갖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시가적인 것을 발견할 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꾸미고 가꾸고 그거보다도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 이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멋있는 잘 갖춘 그런 찬양과 아름다운 그런 꾸미는 것 좋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뭐 먼저 되고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헌신 이것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요? 헌신과 믿음 이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 형식, 예배 주부에 있는 내용대로 찬양과 또 예물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토단을 쌓고 해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서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지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제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로부터 나오는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예배자로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딱 던져가면서 돌아갈 때 자녀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 힘든 세상 뭘 낳았어요 어머니? 그 마음 듣는 거 부모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예배자로 와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가야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고 흡족할까? 어떤 예배자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받으실까? 매주 나와서 하는 예배지만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결단을 매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죠. 정성을 다해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그들이 소와 양이나 염소와 짐승을 드려서 예물 드려서 그렇게 신앙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듯이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헌신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만 갖고 나왔다면 또 말만 앞세우고 뒤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에 대한 중심이 전혀 없다면 우리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 중심이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나를 사랑하는 전부냐라고 오히려 책망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그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예배자와 예물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와 헌신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 경배함을, 하나님 두려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환경과 여건들의 감사의 제목과 감사할 것들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온전히 헌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인도했고 지도했고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매번 이거 매주 저 짜듯이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은 예. 그죠? 저요저요 하고 뭐 먼저 해야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자의 자세에 좀 더 설명할게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료를 예배할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내서 예배자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료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고 산재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번 예배제의 자세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드려 할 때 한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에 그 기쁜 마음으로 가 예배에 달려오는가. 예배제의 자세가 다르죠. 기쁜 마음을 즐거우면 달려오는가 아니면은 어지러우는가. 하나님은 무소부지에서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세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적으로 삼고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기로 정한 이곳에서 또 예배하시는 기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려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서 시간 맞춰 오십니까? 아니면 시간 전에 오십니까? 아니면 늦게 오십니까? 예배는 좀 유명한 인사를 만난다고 할 때 늦어지면 미안하다고 연락 주죠. 그리고 최소한 일찍 오죠. 그죠? 그럼 유명한 인사 만났는데 그러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자의 자세가 온타임 하지 말고 일정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이 자세의 모습에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달려오는 그런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예배는 늦지 말고 15분, 20분 전에 와서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준비해 놓고, 그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죠. 그 자세 자체가 감사함으로. 오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어지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게 많잖아요. 관계 자원에 살피니까 우리가 감사가 고만큼이지 그냥 호흡하는 거. 그렇죠? 크게 생각하면 호흡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또 내일 누구를 만나고 또 누가 또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 그 상황도 있는데 우리는 예배자에 나와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내가 필히 감사 고백하겠다 해서 감사를 잘 토요일 저녁에 잘 생각해내서 빠짐없이 감사하면 다 온전한 예배로 감사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꼭 주셔서 감사하지만 주셔서 감사합니까? 그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와 도우심과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게 주스 감사 같아요. 우리 뭐 다 농사에서 추수하지 않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24절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특별히 오늘날 따지면은 우리가 있는 뭐 가정, 처소, 사업 뭐 다 있겠지만 이곳, 그죠? 예배하는 이곳, 교회인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임해서 복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어디를 가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제단. 오늘날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처소일 걸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그 교회와 사업장과 가정과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친히 오늘날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집 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또 교제하는 이 교회 그런 점에서 교회란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멀어도요 복을 얻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복에 부어주시는 이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려고 동분서주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귀한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서 예수님은 그게 칭찬하고 복되게 할 때 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의 행한 일도 기념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헌신과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마리아처럼 그 하는 행실이 기념되시고 또 칭찬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기념해서 복 주신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그 복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온갖 부귀를 갖고 있고 온갖 명예와 능력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성전을 그만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하루가 왕궁에서의 첫날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보다 성전에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는 이곳. 내가 눈물 쏟고 마음 쏟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곳.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층계 단위로 오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체를 가리는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남자도 바지 입지 않고 치마처럼 통으로 짠 것, 그걸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높은 층계에 오르게 되면 자연히 그 하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되는 단위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체가 곧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고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층계도 오르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체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단위에 오르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범죄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주신 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머무르고 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복되게 하지 않으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복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말하면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서 복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분봉을 누리길 원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진비한 풍성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제사 드릴 때 토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단을 어떠한 그런 금속이나 석재나 재단을 만지지 말고 쉽게 허물어지는 흙으로 재단을 만들어 하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 가정스러운 그런 우상재단과 하나님의 재단을 구별시키기 위함이었고 그 재단 자체가 우상시되지 않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것 외에 모두 임시제이고 궁극적으로 인생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사람은 뭐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한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 그 언약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자, 또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사 평강을 원하는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아론은 축복. 축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복 주시고 지키시고 내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기로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가정이 평안한 날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기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좋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에 약속한 그 복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셨던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타장마당 속에서 법궤 있는 동안 행과 중심이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복을 받은 것을 사무엘하 또 역대상 13장에 우리가 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신의 성인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셔야지 그게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또 예배자에 주는 복은 평강의 복을 받죠. 평강. 시편 29편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많아도 근심 있고 어려움 있고 위기가 오면은 그 일이 평안하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런 그 복을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군복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힘을 얻고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생활하고 또 오래되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편해. 목사님 거짓말하네. 아니야. 교회 오는 게 편해요. 그죠? 내 집처럼 편해, 교회 오는 게. 그래서, 반면에, 내 집처럼 교회 오는 게 편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을 안 하고, 빼먹고, 그것을 스킵한다면, 그 있는 자리가 주일에 오히려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요. 저는 그게 더 좋던데요. 그러면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내 마음에 봐야. 하나님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냐?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 당연히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경험을 맛보고 또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미리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키 크고 키 작고 물론 보이는 것으로 차이 될 수 있지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지혜와 성숙도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어디서 차이 나냐? 뭐 성경을 많이 안다 적게 안다 물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얼만큼 잘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차이가 어린 신앙의 어린 거와 신앙의 장성한 거의 차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성숙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차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공기놀이 하는 데만 쓰는 어린아이한테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공기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트럭 한 트럭 장난감 주고 다섯 개의 공기돌을 다이아몬드 공기돌 갖고 오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예배와 교회의 가치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와 또 신자들은 나 있는 직장만, 나 있는 가정만,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홀대하는 겁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우선되어야 할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이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말하고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형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반대로 예배로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보호심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전도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호랑방탕하며 술과 고기와 여자로 쾌락을 즐기며 산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끝자락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전도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결국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서 예배자다 시금 신령한 진리로 예배자로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 배우고 또 친교한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들이 오늘 선데이스쿨처럼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